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 빌라. 그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말고는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서요.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32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로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전했는데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치자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곱 번째 예언이 이제 마지막 예언이 되는데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만 마지막이 아니라 열방들에 대한 예언으로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을 포함한 이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는 마지막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참고로 다음 시간부터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인 큰 주제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마지막 예언,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애굽이 처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쭉 순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굽에 대하여 예언됐던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애굽이 당하게 될 일은 무엇이며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애굽은 어떤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면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란 나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강자로 군림한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꼽으라면 BC 3000년경 황하 유역의 문명과 BC 3500년에서 2500년 사이의 인더스강 유역의 문명, 또 BC 3000년경의 나일강 유역의 문명, 그리고 BC 3500년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데요. BC 3000년경 나일강 유역의 문명이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이집트의 그 많은 유명한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과거 이집트가 얼마나 번성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9절을 보면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애굽은 아주 뛰어난 나라다. 참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으로 봐도요. 애굽이란 나라가 아주 뛰어나고 또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지도 않았을 때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인 그 시기에 이미 애굽은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만큼은 뭐 거의 늘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에는 문화와 문명 그리고 풍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토를 계속해서 넓힐 수 있었던 막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 군대를 주변 여러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들을 장악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나라들의 내정에 일일이 간섭했어요. 이것은 성경에도 실예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의 아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러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려요. 예, 끌어내려서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블라에 갇혀있던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게 하는 그런 실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9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역사가 오래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군대를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19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던지시면 그대로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그토록 강하고 대단한 나라인 애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처럼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깊은 구덩이에 던지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깊은 구덩이에 던지겠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학자들은 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하겠다. 애굽을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하겠다라는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철저한 심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요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이고요.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행해진 전투는요, 이 전투는 지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싸우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산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 아래 산 아래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경우와 반대로 산 아래에서 산 위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경우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죠. 산 아래에서 싸우는 경우가 100% 아니 200% 훨씬 더 불리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불리한 경우, 이거보다 더 불리한 경우는 분지 지형에 갇혀서 싸울 때, 분지 지형에 갇혀서 싸울 때,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구덩이 형태의 지형에 빠진 채 적과 싸우게 되면요, 거의 예외 없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 23절에 나온 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군대가 되겠죠. 그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애굽의 군대를 어디로 모으냐 하면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그 구덩이 지역으로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이란 이 나라, 이 나라의 이 모습이 과거의 한 나라에만, 오래전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인정받고 명예가 높고 부여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 번째 심판 이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고 명예가 높고 부여해지는 것, 여기에 취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이 차가워진 날씨 속에 성도들의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